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캄보디아 양민 대학살 책임자에 대한 재판 결과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유엔 특사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전범 재판소에 파견된 데이비드 셰퍼 유엔 사무총장 특사는 23일 재판소가 1970년대 양민 대학살 킬링필드의 핵심 전범 두 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자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셰퍼 특사는 이번 재판 결과는 인권을 유린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며 북한 수뇌부는 오늘 이곳 재판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셰퍼 특사는 북한 외에도 과격 이슬람 무장 세력인 아이슬과 시리아, 수단 등을 언급했습니다. 캄보디아 전범재판소는 이날 1970년대 양민대학살 킬링필드의 주범인 누온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산판 전 국가주석에게 종신형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쿠메르 루즈 정권이 1975년에서 79년 사이 전 국민의 5분의 1이 넘는 170만 명 이상의 양민을 학살할 때 정권 수뇌부에 있었습니다. 전범재판소는 앞서 2년 전 이들이 잔인하고 다양한 반인도적 범죄를 주도했다며 종신형을 선고했고 이들이 항소하자 이날 종신형을 원심대로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북한 수뇌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인권유린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교육부 장관에 억만장자 사업가인 베시 디보스 전 공화당 미시건주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3일 성명에서 디보스 지명자 주도로 미국 교육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개혁을 통해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모든 미국 가족들이 세계적인 교육과 학교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보스 지명자는 보수파 운동가이자 자선사업가로 사립 형태의 자율형 공립학교를 확산시키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디보스 지명자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과 일하게 돼 영광이라며 미국 교육의 현상 유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육단체들은 디보스 지명자가 공립학교 시스템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지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지명자는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아이슬이 장악해왔던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이 이제 이라크 정부 주도 연합군에 완전히 포위됐다고 친정부 민병대가 밝혔습니다. 이라크 친정부 시아파 민병대인 PMU는 23일 연합군이 모술 서쪽에 있는 중요한 다리를 장악해 사실상 아이슬을 사방으로 고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술 중심가로 향하는 주요 도로에 있는 탈 아파르와 신자르 구간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족 민병대, 시아파 민병대 등 5만 명의 연합군은 5주째 모술 탈환을 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정부군은 지난 3일 모술 시내로 진격한 뒤 아이슬과 격렬한 교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군 당국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도서 두 곳에 최신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에토후르 섬과 쿠나시르 섬에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에토후르 섬에 배치된 이 바스티온 미사일 체계는 사거리가 500km에 달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섬에 막사 등 약 400개의 군사시설을 건설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임기를 두 달여 앞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23일 여론조사기관인 ORC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57%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임기 초기였던 지난 2009년 9월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58%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호도 조사에서도 59%를 받았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업체인 갤럽이 지난주에 발표한 조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10월 2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는 2급 이하의 군사 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일 양측은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라고 국제 가톨릭 기구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 회계 연도에 북한에 11만 달러의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는 2급 이하의 군사 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됩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 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3국은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은 일본이 정보 수집 위성 등에서 수집한 북한 잠수함 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가 1000km 이상인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 해상 초계기 77척 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관계 망을 통한 정보와 군사 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을 통해 수집한 한국 측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북한 동향에 대한 감시 능력과 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일 양측은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서명식에서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군사 대국화 문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등에 대해 한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가미네 일본 대사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한국의 야권 3당은 하루 전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졸속적이고 매국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3당은 협상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해 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 등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해 북침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해병대 사령부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를 맞아 대전 현충원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포격 도발 당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가족과 전상자, 참전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병대는 북한의 포격 도발 시간인 오후 2시 34분에 맞춰 상기 훈련도 실시했으며 이 훈련에서는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의 사격 절차 연습 등이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한국 해병대의 해상 사격 훈련을 반발해 연평도를 무차별 기습 포격했으며 이 포격으로 한국군 장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희생됐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라고 국제 가톨릭 기구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 의미 있는 정치적 변화가 없는 한 종교 자유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 직속기구인 국제 가톨릭 사목 원조 기구가 지난주 2016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2년마다 세계 196개 나라의 종교 자유 상황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네 쪽에 달하는 북한의 종교 실태를 설명하면서 여전히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폐쇄 국가이자 가장 억압적인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국가로 기독교를 서방 세계의 내정 개입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보고서는 이를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국가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면서도 지난 2년간 캐나다와 한국의 여러 기독교인들이 체포돼 억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해 자주 북한을 오가며 고아와 노인들을 오랫동안 돌봤던 임 목사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제대로 캐나다 정부의 접근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인 김국기, 김정욱 선교사, 최천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 등 여러 기독교인들이 복역 중이고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지하교회를 지원하던 한국계 중국인 한충렬 목사가 올해 살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목사는 중국 창바이현 장백교회 담임 목사로 20여 년간 대북 지원과 북한 선교에 관여해 왔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선교사들이 주기적으로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다며 한 목사가 가장 최근의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가톨릭 사목원조기구는 지난 2007년 세계 기독교 연대가 북한의 종교 자유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9년이 됐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이념과 체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치적 변화가 올 때까지 어떤 종교 자유의 개선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종교를 탄압하는 핵심 국가로 북한과 시리아, 이라크, 중국 등 23개 나라, 종교를 차별하는 핵심 나라로는 이란과 방글라데시 등 15개 국가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세계적으로 종교 극단주의와 이로 인한 폭력이 전례 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미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박해받는 소수 종교인들을 보호하는데 이 보고서가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본부를 둔 국제 가톨릭 사목원조기구는 145개 나라에서 연간 5천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 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TV는 23일 6명의 재입북 탈북민들과 좌담회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박경은과 강철호, 김현주는 기존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재입북 탈북민으로 확인됐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제2북 탈북민은 기존 16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영상에서 탈북민들이 한국 정부의 회유와 기만에 속아서 탈북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사실관계를 심하게 왜곡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이달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VOA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의 명암과 한국 정부 탈북민 정책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특집을 다섯 차례로 나눠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찾아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의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겪는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의 설명입니다.
일단 이제 취업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북에서 뭐 배웠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내려와서 안정적인 그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경제적으로 어떤 자립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1인 1세대 기준으로 미화 약 6천 달러의 기본금과 1만 천 달러 상당의 주거 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탈출한 이들 중 상당수가 탈북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오는 만큼 정착 지원금 가운데 상당액이 브로커 사례비로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와 낯선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 경쟁 속에서 탈북민의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심화교육 취업 실태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탈북민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55%였고 전문직 탈북민 가운데 관련 분야에 취업한 사람은 10%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률은 25%로 4명 가운데 1명은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도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탈북민 김태희 씨의 경우에도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탈북민이라 하게 되면 다르게 보는 눈길? 일자리를 잡을 때도 그렇고 뭐 면접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또 시민들이 대할 때 탈북민은 조선 쪽보다도 어찌 보면 더 차등 대우를 받는 차등 인물이 아닌가. 피부로 많이 체험을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탈북민 출신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도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이들의 한국 정착 과정에 큰 걸림돌이라며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뭔가 좀 이 사회에 오면 이제 차가운 이 사회의 흡수력이 약한 그런데 좀 아직도 냉대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다고 봐야죠. 그 차가운 인식의 변화를 제일 원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도 차별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들인데.
더 큰 문제점은 이 같은 탈북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탈북민 김혁 씨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답답함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탈북민의 범죄율로 연결된다면서 대화와 소통 방법을 몰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장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 그러면은 사장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한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보통 6개월 이내에 60%, 63% 이상이 대부분 일을 그만둡니다.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면 탈북자들끼리 모이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범죄,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는 거죠.
아울러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해야 임금도 전문성도 높아지는데 소통의 부재로 회사를 자주 옮기게 되면 연속성이 떨어지고 임금도 초임으로만 받게 돼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김 씨는 덧붙였습니다. 탈북민이 저지르는 범죄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탈북민을 상대로 한 범죄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탈북민은 한국 주민에 비해 5배 이상 범죄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사기 피해 건수는 4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여건으로 최근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제3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이민으로 출국한 탈북자는 33명, 제3국의 위장망명을 신청해 보호가 중지된 탈북자도 53명이나 됐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입니다.
최근에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게 아무래도 탈남 현상일 거예요. 이민으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남한에서 이렇게 그 무시받고 살 바에는 어차피 똑같이 상황이라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 자녀들은 외국으로 보내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탈북민이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조재희 대구 하나센터장은 지역사회의 경우 20대에서 40대의 여성 탈북민 비중이 절대적이라며 출산과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탈북 여성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이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체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역사회 같은 데는 한 78%까지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이 또 함경도 출신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 오시는 또 거주하시는 연령대도 20대에서 40대가 제일 많으셔서 사실은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을 얘기할 때 취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20대에서 40대의 출산과 육아를 지금 과정을 겪고 계신 북한이탈 주민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시기에는 다른 사회적 지지망도 없고 또 안전체계도 없으시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배려와 함께 또 한 가지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체성 문제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는 한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탈북민들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이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은 지금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색채를 지닌 채 탈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한국 사회가 북한 출신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탈북민 3만 명이 또 4만 명, 5만 명이 되겠지만 이분들이 한국 사회보다 잘 정착함으로써 남북 통일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추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의 말처럼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 통일에 기여하는 추석이 되려면 이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착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준비한 기획 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순서로 탈북 청소년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아동기구 유니세프가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서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과 함께 비타민도 나눠줄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아시아지역 사무소 대변인은 오는 29일부터 나흘간 북한에서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드 보노 대변인은 22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특히 이번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는 8월 말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수해 지역 6곳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함경북도 연사군과 무산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회령시 등 수해 지역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번 행사 기간 생후 6주에서 14주 된 영유아들에게 디프테리아와 백일의 파상풍, 비형 간염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또 수해 지역 진료소와 병원에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해 지역 어린이 4만여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하며 1만 4천여 명 어린이에게 미량 영양소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진단하는 상박위 검사를 실시하며 수유모들에게 모유 수유 관련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수해 지역 취약계층의 수질정화제, 즉 물정화 알약과 임시 화장실, 물통, 물정화 필터 등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위한 겨울옷과 학용품도 지원합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보건성과 함께 1년에 두 차례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구충제와 비타민 A 등 의약품을 제공해왔습니다. 유니세프는 앞서 2016 대북지원사업계획 보고서에서 450만 달러를 투입해 한 살 미만 영유아 37만여 명과 임산부 37만 2천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2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1년에 두 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6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 회계 년도에 북한에 11만 달러의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영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17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발표한 2015-2016 회계 년도 공적 개발 원조 지출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9만 3천 파운드, 미화로 11만 6천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는 한 국가의 중앙정부나 원조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영국이 지난 회계 년도, 즉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북한에 제공한 공적 개발 원조 사업 가운데 북한 당국자 10명을 런던으로 초청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5만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언론인들에게 국제적 언론 규범과 기술적 수준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2만 8천 달러, 국제적인 사업 조직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 경제와 경영 관련 연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2만 5천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장애인들에게 마을 수준에서 기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7,200달러, 북한의 외딴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이 물리적 재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개선하는 데 4,500달러가 쓰였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2015-2016 회계 년도에 영국 문화원이 북한에서 진행 중인 영어 교육과 영어 교사 연수에 13만 5천 파운드, 미화로 17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가 지난 2000년부터 영국 문화원과 공동으로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는 영어 교육 과정 개편과 교육 자료 개발, 영어 교사 강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북한은 이 프로그램을 2017년까지 실시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 계정은 20여 개로 확인됐습니다.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지만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들 때문에 이렇다 할 홍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모란봉 편집사가 운영하는 북한의 선전용 인터넷 매체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에는 작은 네모 모양의 그림 여러 개가 화면 오른편에 나열돼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로 연결되는 일종의 버튼들입니다. 이들 버튼을 누르면 조선의 오늘이 운영하는 트위터나 유튜브, 구글 플러스, 텀블러, 플리커, 핀터레스트, 유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계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들은 각 SNS의 특성과 역할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령 트위터는 단문 형태의 글로, 유튜브와 유쿠는 북한이 제작한 동영상으로, 또 플리커나 인스타그램 등은 북한 매체에서 보도된 사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이들 SNS에 북한도 가입은 물론 활용 빈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조선의 오늘 외에도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와 아리랑협회가 운영하는 메아리, 통일의 메아리 방송, 김일성 방송대학으로도 불리는 우리민족 강당을 통해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조선의 오늘이 총 8개로 가장 많은 SNS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 우리민족끼리가 7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메아리와 우리민족 강당은 트위터와 구글 플러스 등을 포함해 각각 4개와 3개씩의 SNS로 전 세계 네티즌들과의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BOA가 파악한 숫자로만 따져볼 때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용하는 SNS는 24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중국이 운영하는 유쿠를 제외하면 모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등지에 본사를 둔 미국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라디오 방송격인 통일의 메아리 방송과 우리민족 강당은 아이폰을 제조하는 미국 애플사가 운영하는 팟캐스트를 활용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민족 강당이 팟캐스트에 올린 21일자 강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종교무력의 핵심 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갔은 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2010년 트위터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민족끼리를 제외하면 북한 SNS 계정들은 대부분 2014년에서 올해 사이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루 한 번 이상 업데이트, 즉 게시물이 올라오는 형태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은 하루 10여 개의 단문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고, 조선의 오늘이나 메아리 역시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하루 5개에서 7개씩의 단문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민족 강당 역시 22일 하루에만 3개의 단문 형태의 글이 자체 트위터 계정에 추가됐습니다. 조선의 오늘 등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텀블러, 우리민족끼리의 각종 SNS에도 22일 제중 조선인 총연합회 여성 대표단이 평양 양로원을 참관한 사진을 비롯해 4개씩의 사진이 게재됐고, 이들의 유튜브 계정에도 각각 다른 종류의 동영상 여러 개가 추가됐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은 대부분 북한 체제에 대한 홍보나 그날그날의 북한발 뉴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이 그대로 재인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SNS에 이처럼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노스코리아 테크를 운영하는 컴퓨터 전문가 마틴 윌리엄스 씨입니다.
So I think that it's not the only reason that they're using social media, but I think one of the advantages to using social media is that they can avoid the censorship. And the reason is because it's very easy to block a single website, but if you have a Twitter channel or a YouTube page or a Tumblr, the only way to stop those is to block the entire social
media. 윌리엄스 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SNS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제작한 웹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지만 트위터 등 북한의 SNS 계정은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는 인터넷 주소만 차단해도 접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데 반해 트위터와 같은 SNS는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지 않는 한 게시물을 일일이 차단해야만 한국 네티즌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북한이 SNS라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윌리엄스 씨는 홍보 효과가 크다는 점을 북한이 SNS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로 꼽았습니다.
The other one is simply that everybody's using social media and it's a really effective way to get propaganda out to everybody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수많은 SNS 이용자들에게 북한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SNS의 사용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약 4억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트위터는 약 3억 2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터넷 등 국가 홍보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와 맞물린 것도 북한이 SNS 활용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최근 홍보 웹사이트인 내 나라를 현대적으로 개편했고 우리 민족끼리 웹사이트의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접속자를 위해 모바일용 페이지를 따로 제작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대외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비록 북한의 SNS 활용이 활발해지고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해진 건 사실이지만 각 게시물에 대한 호응도는 높지 않습니다. 한 예로 지난 19일 올라온 우리 민족끼리의 트위터 게시물은 총 10개인데 이 중 리트윗, 즉 다른 사람이 재인용한 게시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조선의 오늘의 동영상들도 대부분 조회수가 50여 건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인기가 적은 북한의 SNS에 대해 윌리엄스 씨는 북한이 국가체제를 홍보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선전 기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러시아나 이란 등 국가 홍보에 주력하는 다른 나라들은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물을 제작해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 세계 네티즌들의 수준에 한참 뒤떨어지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산하 아시아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의 콘스탄틴 아스몰로브 선임연구원은 당시 온라인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과격한 선전 문구와 방식이 1950년대에는 통했을지 모르고 북한 내부에서는 잘 작동할지 모르지만 해외 수용자들에겐 시대착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전혀 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가 미국 기업이 만든 SNS를 이용하는 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VOA에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과의 거래가 금지된다면서 그들의 재산과 지분이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고 재산에는 서비스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SNS를 서비스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으로의 서비스 수출도 금지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 감식을 전담하는 미 국방부 산하기구가 올해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과거 20년에 걸쳐 이뤄내던 결과를 1년 만에 초과 달성하며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당국은 지난 9월 끝난 2016년 회계연도에 6.25 전쟁에서 숨진 미군 69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신원을 밝혀낸 유해가 61구에 머문 사실을 고려할 때 지난 1년 동안 무려 20년에 걸친 작업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에서 6.25 참전 미군 유해 감식을 전담하고 있는 제니진 박사는 1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올해 새 기록을 세우면서 현재 신원이 확인된 6.25 참전 미군 유해가 총 395구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 실종 미군 유해 감식을 전담하는 저희 K28팀에 출범한 지 5년이 됐는데요.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돼서 기쁩니다. 유족들에게 단순히 유해 감식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서 실종된 가족을 60여 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요.
수십 년을 이어온 6.25 참전 미군의 유해 감식 작업은 2011년 9월 DPAA가 6.25 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 감식을 전담하는 K-208 프로젝트 팀을 출범시킨 뒤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 제니 진 박사가 이끄는 K-208팀은 1990년에서 1994년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400구가량의 미군 유해의 감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6월 28구의 신원을 밝혀낸 데 이어 2013년 26구, 2014년 23구, 그리고 지난해 29구를 식별함으로써 반세기 넘게 가족의 흔적을 찾으려는 6.25 참전 미군의 유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주도한 진 박사는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첨단 유전자 감시 기법에 공을 돌렸습니다.
유해가 정확히 어디서 발굴된 것인지를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많이 모이면 향후 감식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또한 핵 DNA 분석 기술의 눈부신 발달 덕분에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감식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DPAA는 K208 외에도 JRO와 펀치볼 등 6.25 전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RO는 1996년에서 2005년 미국이 북한에서 진행한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 확보한 200여 구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고, 펀치볼은 1954년 하와이 호놀룰루의 전쟁 기념묘지에 묻힌 6.25 전사자 유해를 다시 파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두 진 박사의 분석을 거치는 K208과 JRO 프로젝트는 지난 1년 동안 신원이 확인된 69구 가운데 약 70%인 47구를 감식해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PAA는 당초 K208과 JRO가 분석한 유해를 따로 명시했으나 지난해부터 두 프로젝트의 성과를 합쳐 집계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미군 유해를 미리 발굴해놨다가 미국의 발굴 작업에 맞춰 다시 파묻으면서 한 사람의 뼈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두 프로젝트로 나뉘는 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DPAA가 올해 감식에 성공한 유해는 이밖에 펀치볼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20구, 그리고 강원도 양구에서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발굴해 송환한 유해 2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아직도 7,797명의 6.25 참전 미군 유해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의 경험과 탈북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체제에서 또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경험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게 마련인데요. 특히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경우 심한 자책감과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처들을 치유하고 인성교육 등 다양한 상담 활동을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 사단법인 세조위에는 북한 이탈주민 코칭센터가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코칭센터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적응하면서 겪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설립됐고요. 매주 탈북민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조위 북한 이탈주민 코칭센터의 김광호 소장입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이제 코칭 교육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인데요. 코칭이라면은 서로 간에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잘 경청하고 질문하고 인정과 칭찬하고 이런 기본적인 대화 기술, 인간관계의 소통 기술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더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코칭 자체가 심리치료가 목적은 아니지만 잘 아시다시피 북한 이탈 주민들은 트라우마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명상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요소들까지 가미해서 심리치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소장은 매주 탈북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북한 이탈주민 코칭센터 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딸들과 같이 자원봉사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소장직까지 맡게 됐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분이 바로 제가 그 난 행복하면 안 돼요라는 책에서 소개해 준 분인데 북한에 남아있는 자기 헤어진 가족들을 생각하면 남한에서 내가 행복하면 안 된다고 자책을 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코칭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광호 소장은 통일 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 탈북민들을 위한 기반 마련과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에 잘 정착한 탈북민들이 결국에는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남과 북을 통일이 되면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남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 또 코칭이나 상담 같은 정서 지원 활동들을 많이 해줘서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사실은 남과 북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굉장한 롤모델이 될 거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주위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코칭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이 점차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 이웃이니까 이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NGO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사단법인 북한체제 트라우마 치유상담센터 역시 탈북민들의 상처 치유를 돕는 기관인데요. 특히 탈북 과정이나 한국 정착 과정의 상처보다 북한 체제 내에서 생긴 상처 극복이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북한 의사 출신인 유혜란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상담 센터고요. 네. 준비된 통일은 아름답다는 표 아래 저희 센터가 2013년도 그 통일부 사단법인을 받았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탈북 과정 그리고 이제 한국 정착에서 트라우마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북한 그 탈북민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는 그래서 체제 상처라고 했거든요. 체제 트라우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제 겪고 뭐 중국에서 겪는 그 우리 일반 주민들도 겪죠. 그러나 이제 그런 트라우마들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이거나 하지만 체제 트라우마는 이제 항시적인 네,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한국 사회 정착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대인 관계예요. 그 대인관계를 이제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체제 트라우마로 야기된 그러한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유혜라인 센터장은 평양에서 태어나 경상의대를 졸업한 뒤 6년간 의사로 일하다가 친척 중 한 명이 정치범으로 체포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는데요. 한국에 와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바로보게 됐고 북한 체제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상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탈북민들의 상담과 동시에 전문 상담사 양성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22주 치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 상처 치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 통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작은 통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현장에서 보게 되면 탈북민들이 정착이 그렇게 제대로 잘 정착하고 있지는 않죠. 굉장히 이제 자살률도 높고 한국인이 자살률에 비해서 탈북인들이 3배나 높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건강한 통일이 될까, 아름다운 통일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볼 때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리 온, 네. 그래서 정말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제 예정된, 허락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데 초점을 두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그리고 2052-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24일은 맑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동해안은 구름 많고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기온 1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1도. 해주,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3도. 함흥,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6도. 청진, 구름 조금 끼고 가끔 눈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2도. 원산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5도. 해산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4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캄보디아 양민 대학살 책임자에 대한 재판 결과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유엔 특사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전범 재판소에 파견된 데이비드 셰퍼 유엔 사무총장 특사는 23일 재판소가 1970년대 양민 대학살 켈링필드의 핵심 전범 두 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자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셰퍼 유엔 특사는 이번 재판 결과는 인권을 유린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며 북한 수뇌부는 오늘 이곳 재판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셰퍼 특사는 북한 외에도 과격 이슬람 무장 세력인 아이슬과 시리아, 수단 등을 언급했습니다. 캄보디아 전쟁 범죄 재판소는 이날 1970년대 양민 대학살 킬링필드의 주범인 누온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산판 전 국가주석에게 종신형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쿠메르 정권이 1975년에서 79년 사이 전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70만 명 이상의 양민을 학살할 때 정권 수뇌부에서 이를 주도했었습니다. 전범재판소는 앞서 2년 전 이들이 잔인하고 다양한 반인도적 범죄를 주도했다며 종신형을 선고했고 이들이 항소하자 이날 종신형을 원심대로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북한 수뇌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부하는 등 인권유린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교육부 장관에 억만장자 사업가인 베시 디보스 전 공화당 미시건주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3일 성명에서 디보스 지명자 주도로 미국 교육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개혁을 통해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모든 미국 가족들이 세계적인 교육과 학교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보스 지명자는 보수파 운동가로 자선사업가로 또 지냈고 사립 형태의 자율형 공립학교를 확산시키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디보스 지명자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과 일하게 돼 영광이라며 미국 교육의 현상 유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육단체들은 디보스 지명자가 공립학교 시스템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당선인의 지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지명자는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57%로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23일 여론조사기관인 ORC와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5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기 초기였던 지난 2009년 9월에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58%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앞서 여론조사 업체인 갤럽이 지난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군 당국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도서 두 곳에 최신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22일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에토로우 섬과 쿠나시르 섬에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내용인데 이곳에 바스티온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러시아 언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섬에 막사 등 400여 개의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아이슬이 장악해왔던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이 이제 이라크 정부 주도 연합군에 완전히 포위됐다고 친정부 민병대가 밝혔습니다. 이라크 친정부 시아파 민병대인 PMU는 23일 연합군이 모술 서쪽에 있는 주요 다리를 장악해 사실상 아이슬을 사방으로 고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연장은 이란 핵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23일 이란 혁명수비군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핵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의 제재 연장안이 승인되면 이란은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앞서 지난주에 이란 제재법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인도군의 폭격으로 버스 승객 11명과 군인 3명이 숨졌다고 파키스탄 정부가 23일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이에 따라 즉각 대형사격을 가해 인도군 7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양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